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 한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이 증인들은 믿음의 영웅으로 인용되고 있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자인가 하는 측면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의도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해오면서 서로 나눈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존재론적 차원입니다. 능력과 무슨 입지전적인 차원에서의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믿음의 관계가 됐다는 차원에서 저들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하는 것은 무슨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칭송하고 보상하는 것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죽여서 승리를 쟁취하라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을 앞세우며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위하여 그들의 정력과 소원을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르다는 하나의 증거로 혹은 그 열매로 살아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동원이 되면 우리는 쉽게 남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는 것, 난관을 극복하거나 혹은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는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고린도 후서 11장에 고백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습니다. 39대짜리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에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무슨 강의 위험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또 굶고 춥고 헐벗은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들을 보통 고백을 하면 뒤가 잘 됐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고생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좌절할 기회가 많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 이 성공을 이루었다 이래 말이 맞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고생을 하고 해서 그리고 감옥에 왔다 이겁니다. 지금 그 감옥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럼 감옥에서나 나오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서 하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능력이 모든 것이라는 그 능력이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하는 능력은 아니라 말이죠. 이미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내가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파선을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험난한 일이나 또는 어떤 그 뭐 수모를 당하는 일이라도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식의 고백은 말하자면 우리가 영웅이라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의 그 근거로 하여 그의 연약한 의지와 열심과 목표를 이룩하고야만 한 사람 이런 식의 개념을 갖기 쉬운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히브리서에 나온 인물들이나 혹은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 관한 설명도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어떤 복과 보호와 변화가 있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가는 일을 성경이 얼마나 날카롭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지적은 고린도 교회에게 왜 하게 됐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들 중에서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남다른 지식과 말하자면 그 신앙적인 깨우침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것과 신앙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허락되는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방언이나 병거치는 은사나 예언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풍성했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로 오도됐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것은 내가 남다른 표라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또 종교심이 많고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체험을 줬다라고 자기 증명용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적은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허락된 것은 너희가 똑똑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복이라. 너희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남다른가를 증명하기 위한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로 허락된 것이다. 사람이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사도로 쓰이는 내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겠다. 우리를 이렇게 미말에 두더라. 13절에 가면 그때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더라 이거예요. 여기 미말에 두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옛날 로마 제국은 그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네 식민지로 썼습니다. 그럼 그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고 오면 승리한 군대가 와서 그 개선 행진을 하는 법입니다. 그 개선 행진을 할 때는 그 이제 날짜를 잡아서 예복을 입고 그 무기들을 다 이렇게 닦아갖고 번쩍번쩍하게 들고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행진을 하죠. 그럼 그 행진하는 뒤에 뭐가 쫓아오느냐 하면 이긴 나라의 전리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전리품 중에는 그 나라의 무슨 특산물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사자나 호랑이를 갖고 오기도 하고, 무슨 그 나라에만 있는 어떤 특산품을 갖고 오고, 그리고 맨 끝에 여기 미말이라고 한 맨 끝에 뭐가 있냐면 그 나라의 말하자면 적군 대장이라든가 혹은 왕족들, 이런 그 전리품 중에 그런 마지막 포로들이 있단 말이죠. 그 포로들은 다 그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이긴 쪽에서는 그게 전리품이요,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맨 끝에 끌려오는 포로들, 진 나라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지도층에 있고 영광을 얻던 자들이 그 잡혀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그렇게 끌고 와서 이제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이기 전에 미말에 두어서, 맨 끝에 두어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난단 말이죠. 사도들이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들 가는 길은 뭐 이렇게 밤에 가도 이렇게 다 길이 보이고,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비껴서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속을 이렇게 딱 통과해서 가고, 춥지는 않고, 이렇게 안 해줘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딱 째려보면 오금이 저리고, 뭐 이렇게 뭐 내놔 그러면 딱 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구냐 이런 취급만 받게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너희는 왜 6절, 그러니까 우리 7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는 왜 이 모든 것을 자기 증명으로 갖고 갔냐 이거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거예요. 네가 남다른 것이 네 실력에 근거한 거냐? 하나님이 너를 구별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네가 가진 무슨 뭐 고고함, 무슨 높은 이상, 혹은 뭐 잘난 어떤 능력, 다 하나님이 너를 남다르게 해준 것이지 네가 가진 것 아니지 않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능력, 무슨 뭐 독창성, 혹은 뭐 재치, 무슨 능력, 성실함,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돼. 지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네가 받았은 즉 어째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초점이라고 해요. 거기에 자랑이 있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이거네. 나는 이렇게 유혹을 물리쳤다 이거네. 나는 너랑 다르다. 이거는 성경이 의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창세기 12장이에요. 믿음의 위인이란 뭐냐? 여러분, 위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무서워요. 믿음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럼 그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수도관이고, 아브라함이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이 이 저쪽으로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미워할 거래요. 이게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저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남다른 결심을 하고 남다른 재능을 이렇게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다른가? 아브라함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으로 가봅시다. 도무지 깨닫는 표정이 없으니까 하나 더 가보십시다. 혹시 이해를 들면 알까?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는 그 야곱이 그 피난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약속들은 이 복을 받을 이유가 야곱에게 전혀 없을 때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금 피난길에 있습니다. 외삼촌을 향하여 집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여기 베델에서 이제 밤에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종종 인간적인 그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그 오해를 하는 수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에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게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는데 그 형들이 그 묶은 볕단이 와서 그 요셉이 묶은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한 번은 열한 별과 달과 해가 자기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는 빠집니다만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요셉을 봐라 비전의 사나이였다 이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벌써 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그 민족을 구하고 총리가 됐다 이거예요. 이 개소리예요. 이거 뭐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평생 잊지 말라는 게 큰 개소리예요. 왜 개소리냐 하면 우리는 모든 결과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자꾸 개인에게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 내용엔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요셉이 그걸 하나의 자기의 야망으로 갖고 있었으면 그것을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머리큐가 두 자리만 돼도 그 짓은 안 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두고 봐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나중에 복수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악을 쓰는 거지 실제로 복수할 자신 있으면 웃는 거예요. 그냥 웃고 헤어지고 나중에 장돌로 찍든지 어떻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아가가가 고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형들한테 한 건 자기 생각에도 꿈이 우스웠기 때문이에요. 꿈이라는 건 말이죠.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면 누가 영화 만들어서 장사하겠어요? 야, 오늘은 배너 보자. 그럼 꿈에 그냥 배너 70mm. 야, 오늘은 코바디스다. 그럼 코바디스. 그래요? 꿈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꾸어지는 거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의 야곱 얘기하다 요셉까지 왔어요. 야곱 얘기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거나 야곱이 하나님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야곱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매맞아 싼 상황이라고요. 욕먹어 싼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한다고요. 뭐라고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 사랑과 복된 관계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란 이해관계로 따지지 않고 기계적 관계로 따지지 않는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 쪽에서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복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뢰와 경배와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믿음 그럼 뭘 갖다 쓰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상대방에 관한 신뢰를 악조건 속에서도 놓지 않고 손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지켜냈는가?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한 개인의 그 의지와 그 단심으로 자꾸 초점을 가서 그 사람을 높인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보라 그러냐 보자고요. 바울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보라 그랬으니까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약성경 337페이지. 다음에 이걸 기억하세요. 337박수 이런 거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린 바울 그러면 성경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우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렇게 뽑아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정확히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할 때 이런 이유 때문이래요. 여러 번 이해를 들었습니다만 상기하자 6.25 다시 한번 외우십시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옛날엔 대학부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방법은 주일학교 반사가 되든가 아니면 성가대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반사는 좀 더 나이가 들어야 하는 거니까 우린 가면 무슨 서기보 이런 거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서기보라는 게 뭐냐면 출석부 나눠주고 출석부 걷어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제 친구들은 다 꽤 했어요. 근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디션을 했거든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한 걸로 봐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디션을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겸손한 게 흠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됐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그 성가대 좀 많이 봉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뭐 오디션을 한다 그래갖고 이게 전문가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박군을 보시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랑 정확히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사도가 됐냐? 나 같은 것은 구원을 얻은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거기다가 나를 아까 내식으로 하면 지휘자까지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까지 세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느냐?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하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인 사람들을 보면 벌써 학벌이 달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크게 쓰이는 걸 보면 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금방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17절 어디로 가나 보세요. 언제나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면 시선이 어디로 가도록 되냐면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누굴 봐라 누굴 봐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 누구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게 성경이 인간을 동원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자 그는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야 말지 않느냐? 기드온이 못 쓸 거 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의 군사로 쓰자 그가 미디안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아니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쳐 그 얘기란 말이야. 그 저 피구하면 팔라 맨 처음 공 맞고 죽은 애 아니야? 그 얘기란 말이야. 아니 배구공만 맞고도 뇌진탕을 일으킨 놈이 미디안을 물리쳐.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지. 누굴 봐라, 걘 달러. 걘 벌써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북두칠성이 용 아가리로 한꺼번에 들어가더니 용이 빨개지듯이 그냥 쑥 오더래.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성질나게 하실 거예요, 정말. 알아들으세요? 성가대 앉은 죄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우린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다로 가고 싶단 말이야. 자랑으로 가고, 자랑으로 가면 옆에 시기가 있어요.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나도 바울 같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의도하는 건 뭐냐면, 바울의 진심, 바울의 겸손, 바울의 충성이 아니라, 바울이 받은 칭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모세 그러죠? 모세가 받은 칭송. 그죠? 미리암이 모세한테 반말했다가 문둥병이 걸린 거. 이런 거 줬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승복 어린이가 왜 죽었죠? 공비 왔을 때 어른한테 반말하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모세가 짠! 홍해를 째려보면 홍해가 갈라지. 이걸 바라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성경이 하고 싶은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신앙인들 중에 본인이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진지한 신앙을 갖고 싶다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 나는 신앙인이야 라는 표를 내는 데로 가요. 성경을 자꾸 많이 보고 식기도를 2시간씩 해서 냉면은 늘 못 먹어. 불어가지고 한 번은 식기도 하다가 라면이 불어서 옆집에까지 넘쳐. 너무 불어가지고 이게 그냥 파이프만 해줬대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툭 건들면 주님 이렇게 이상하게 고개를 떨고 눈을 기슴추대 이러면 다 가짜. 이건 일단 이게 험하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지금 참는. 원래 이거 다 장돌로 찍어야 돼. 처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 실내 장식을 할 때 왜 강대상에다 벽돌을 쌓겠어요?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가보세요. 아, 미치겠네. 이게 욕을 콱 해야 되는데. 점잖게 합시다. 이사야 58장. 우리 집사람이 4부에 와서 앉아있었거든요. 3부까지는 아갖고 왔는데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 구약성경 1037페이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금식이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을 그 표현하는 것은 치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를 이게 난 금식이야. 나는 성경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하기야. 이렇게 그런 것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을 긍휼히 가지고 상대방의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놓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내지는 뭐 커피 맛을 안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설탕을 타먹어요 그런 왼수들이 있어요. 글쎄 본인은 블랙으로 먹든 뭐 연탄가루를 빠먹든 그건 좋아요. 그거 그냥 음미하면 됐지. 옆에 설탕 넣는데 큰 소리 전 블랙으로 줬어요.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 무슨 블랙으로 먹으라고 누가 뭐래요. 근데 그거를 옆에 사람 설탕 치는 걸 괄세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귓성을 저는 설탕 타지 마세요. 그래야죠. 큰 소리 난 설탕을 넣으면 커피 맛을 모르겠더라. 그게 무슨 커피야. 이게 악질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신앙인이 그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의 신앙 수준이 낮으면 여러분이 눈높이로 낮아지시는 게 신앙 인격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이렇게 톡톡 털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옆에 사람이 조금 수준 낮은 거 하면 톡 털어가지고 난 아니야. 옆에 있다고 같이 취급하지 마. 요러지 말라고요. 어떻게 매일 기도를 안 해? 안중근은 매일 독서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안 되는데 나는 매일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눈깔이 진 물럭. 그게 아니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갖고 있는가를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동참하여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한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낮아짐이 있어요. 섬기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소원을 가지며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에 동참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나 바로 그런 이렇게 낮아진 여러분이 있으므로 모두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눈에 힘 주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사람의 실상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할 필요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 나는 모세 같은 이름을 안 주세요?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안 그래요? 모세에게 줬던 어떤 능력, 어떤 무슨 칭송도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왕으로 살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살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 승리의 유일한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난 개판이다 하면 믿음이 나쁜 것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쁜 것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자기 자랑과 경쟁과 시기와 투쟁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서 과연 복의 근원이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섬기고 참고 용서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은혜가 열매를 맺고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의 손길과 복음이 찾아갈 수 있는 전진기지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의 참 표본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바 이 복된 부름,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과 신분과 존재를 그 인격과 인생 속에서 발휘하셔서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복된 존재와 특권과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실 것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을 이제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열심을 품고 섬길 것이요 충성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열매 맺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특권과 책임 인식하고 승리와 섬기는 충성된 길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